자, 반갑습니다. 우리 아가서 계속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그 5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 지난 시간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절까지 다 마치지를 못했었는데 신랑이 이제 그 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부가 어쩐 일인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러 이렇게 일어났는데 신랑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절 부분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하는 요 부분 또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지는 도다. 요 구절을 잠깐 보시면 이때 이제 신랑이 문 손잡이를 잡은 것은 강제로 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면 열었겠지요. 힘이 없어서 신랑이 이것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에 대해서 성도에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예수님께 문을 연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욱 친밀한 교제와 어떤 그 사역의 위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강제로 그렇게 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해서 그러실까요?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그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사람이 문을 안 열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책임도 영원히 지는 것이고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어떤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제로 헌신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자녀가 자녀에게 뭔가 더욱더 정말 내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릴 때야 훈련을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자발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섬겨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잘 됐네 난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도 너무 어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멱살을 끌어잡고 어떤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 신부의 손에 이제 모략이 묻었는데 이것은 신랑의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잡았던 문 손잡이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을 통해서 신부는 아, 신랑이 정말 왔었구나. 이게 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가셨도다 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뭔가 열심을 안 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다 친밀한 교제, 또 섬김의 기회,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는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7절은 이제 지난번에 이 파수꾼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조금 또 이제 색다르게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분의 그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신부에게 요청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초청하시는 건데, 이런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도 계속 있어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1장 4절에서 이제 술람미인이 이제 왕의 방으로 일단 초대가 됐어요. 2장 8절부터 보면은 일어나서 떠나가자. 요것도 이제 어떤 헌신의 섬김의 어떤 초청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것을 이제 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헌신의 초청,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에서도 이제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하시는 것도 이제 그 어떤 삶의 성숙, 이것을 위한 어떤 초청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5장 1절에서도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하는 이것도 이제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초청,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장 2절에서 이것을 이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초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니까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뭔가 고통, 고난을 지금 홀로 담당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문을 열어다오 하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 고통에 이제 동참하라는 그런 초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적 성장에 대한 초청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또 신랑이 그리운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이 난 상황,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으세요? 이게 신랑의 얘기 같으세요? 신부의 얘기 같으세요? 보니까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너의 그 신랑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가 그렇게 더 나은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건 일단 다 제껴두고, 이제 교리적으로 이때에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교리적으로 누구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일단 다 제쳐두고,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믿음 생활에서 저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거야? 우리 뭐 부처를 믿든 뭐 마호멧을 믿든 뭐 크리슈나를 믿든 뭐를 믿든 그 일단 하나 그냥 네 마음에 정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종교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건데, 뭐가, 뭐,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질문인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토록 정말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이유를 그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듯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예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한 중에 한 군데서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서는 5장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건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요건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7장 7절에 너희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고 15장 18절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한테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로서는 이제 주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이렇게 예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사역자나 뭐 교회 내에서 뭐 어떤 리더인 형제들 자매들만 그런 생각 그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답변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성경 자체의 증언, 성경의 그 어떤 예언적인 측면, 또 계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주관적인 답변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답변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아가서 5장 10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읽어볼게요. 나의 살아가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 하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는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 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지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글들에 보면은 이제 그이 어떤 사랑의 감정,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찬미,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이렇게, 참 세심하고, 또 기발하고, 또 이렇게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이제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단어, 글자, 단어를 가지고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알아간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읽는 것이 결코 이것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부한 어휘,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풍부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구절에서 이걸 좀 데이트와 어떤 결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자매님들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매님들의 남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예. 혹시 데이트할 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셨나요? 근데 데이트할 땐 가졌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현실을 알고 나서 실망했더라 뭐 이런 건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남편들도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하는 그 마음을 아내에 대해서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담이 고백하듯이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남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이 의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필요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못하는데 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하는 고백이 내 남편에 대해서 나도 있는가? 사실 현실을 보자면 우리 자매님들의 남편은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 아내에게, 우리 이현이 자매에게 만명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아내는 사실 남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 중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대표로 자매를 얘기하자면 형제님들 똑같은 겁니다. 입장 바꿔놓으면.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리스도인 자매님들 중에서 제가 몇몇 분의 이제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것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정말 서글프고 굉장히 참 무겁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자매가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 남편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아내도 별로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부부관계는 죽는 순간까지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 듣는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덕을 끼치는 말도 아니고 자신의 그 결혼 생활에서도 해를 끼치는 이제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그참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뭐 잠깐 스쳐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그 머물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은 이 마음, 지금 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남편은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남편이야. 내 사랑하는 아내는 만명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난 아내야 하는 그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끄떡끄떡 하신 거 맞죠? 배우자가 부족하게 느껴지시면, 아니, 부족하니까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 주셨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고백이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특별히 이제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요. 남자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인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많은 설교자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예요. 남자는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좋으면 옷을 사주려고 한답니다. 근데 남자는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혼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딸들밖에 없나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이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 청년 자매님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이렇게 마음에 좀 두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인정을 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로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배우자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친구의 관계도 되시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세우실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드셨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 자매의 관계도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또는 뭐 주종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동업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은 또 굉장히 또 독특한 관계인 거예요. 이건 서로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친구는 한 사람만 야, 난 너하고 친구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친구가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둘이 마음이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고 이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니라 평등한, 동등한 그런 관계예요. 그때 동등한 관계일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많은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굉장히 독특한 관계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에게 허락하신 건데요. 우리 이제 그 잠언을 공부할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었어요. 잠언 18장 24절. 그 다음에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라도 친구는 언제라도 사랑해 주는 관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29장 7절에는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제 충고하고 권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 아픈 뼈저린 그러한 충고라도 친구의 충고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친구는 서로를 또 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것이 단순한 그 남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아득한 얘기다. 예전에 한때 이런 것이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건 나한테 너무 아득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아유, 저건 성경의 얘기고, 저건 그냥, 뭐, 다른 사람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 정말,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관계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복이 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가졌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를 놔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해야지. 다시 맛봐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나의 사랑하는 이시고 나의 친구로다 할때 이것은 교리적으로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 대한 고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주 명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분은 참으로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외모, 외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외모,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형과 관련해서 요거는 한번 좀몇 구절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서는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런데 사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52장, 13절서부터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아무런 우아함도 없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려놓은 어떤 성화라고 하는 것, 그런 데 나오는 그 어떤 그 모습, 또는 뭐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연기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 그것은 사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과 동떨어진 거다. 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러면은 그 재림 때의 모습, 또는 그 변화되어 계시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요건 제가 읽을게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지만 영광스럽게 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0장에 4절부터 한번 보시면, 구약시대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강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돌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가 아마 제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일 텐데요. 1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구절만 더 읽으면 시편 45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제 요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메시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외모와 관련된 그런 묘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말씀을 안 해놓으신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인간이 그이 어떤 내면보다는 외모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외모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그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이제 외모만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골몰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는 늘참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이게 되고 참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늘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과 그 위로,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어떤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천둥 같은 음성,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평범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